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점점점 주께서 너를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1995년에 세워진 기독교 사립 명문대학입니다. 설립된 지 한 20여 년밖에 안 됐죠.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역사의 대학이지만 뭐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균 입시 경쟁률이 지금도 10대 1 정도 되는 지금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학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이 정도 유지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뭐 그 정도 유지한다면 뭐 그렇겠니 그렇게 할 텐데 평균 경쟁률이 한 10대 1 여기 들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명문대학이 있죠. 이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위 5% 내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그 포항이 갈래면 얼마나 멉니까?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고요. 100%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100% 기숙사 생활이 또 기독교 사립 대학이니까 채플도 매번 해야 돼요. 뭐 그런데 거기까지 그냥 다 가가지고 이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냥 5% 안에 그러니까 성적이 한 5% 안에 드는 학생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고 전교 석차 몇 등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명문 대학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역사가 2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와 이 컴퓨터가 아주 능통하답니다. 이게 학기 중에 이제 그런 걸 다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영어와 컴퓨터가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무감독 시험이에요.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시험지 딱 들고 와서 자 학생들 시험 푸세요 하고 딱 놓고 교수님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컨닝 안 해요. 컨닝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하는 애가 있겠지만 컨닝을 안 해요. 무감독 시험.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학생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부분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이 탁월하죠. 그리고 모든 이 팀, 그룹, 팀 이런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팀에 대해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청소년부를 열심히 해야 돼. 청소년부 임원 맡은 사람들 있죠. 이 팀을 어떻게 내가 움직여 나가느냐. 나 한 사람이 살아야, 나 한 사람이 이걸 잘 움직여야 우리 부서가 막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 한동대에서 이런 과제와 수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무감독 시험에서 입증된 그 정직성. 아, 이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이 정직성 때문에 지금은요 한 22년 됐더니 대기업들마다 그냥 우선적으로 한동대학생들을 뽑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다 취업하는 건 아닌데 약 80%의 학생들이 다 취업에 한다 그래요. 한 20%는 이제 그 다음 대학원이라든지 박사과정이라든지 뭐 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80%는 그냥 다 취업을 한대요. 다 취업을 한대요. 회사에서 그냥 이직 인정하고 그냥 뽑는 거예요. 2016년 대학 정보고시가 전국 137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자퇴학생,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거죠. 학교 다녀 중도 탈락. 아유, 이 학교 다녀봐야 내가 뭐 하나. 이 학교 졸업해봐야 내가 뭐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아유, 다른 건 알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중학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뭐 외국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자퇴학생이 가장 적은 대학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가? 1위는 한동대가 아니고 1위는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1.1% 정도가 자퇴한대요. 1.1%.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학과이고 나랑 적성도 안 맞고 나랑 마음에 딱 맞고 이거는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자퇴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이게 나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야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자퇴를 안 해. 어디 가나 다 인정해주고 어디 가서 그냥 동네 가서 과외를 해도 그냥 애들이 막 몰려드니까 막 그러니까 제 제자 하나도 지금 과외하고 애들 이제 입시 상담해주고 서울대 나와서 그러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 학과도 무슨 공부 학과가 아니에요. 그냥 미술과 관계된 그런 학교인데 근데 막 그냥 애들 과외만 시켜주는데도 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공부 돈 잘 벌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퇴를 안 합니다. 끝까지 졸업을 해요. 왜냐면 브랜드 네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2위는 한동대예요. 1.3%예요. 서울대학은 1.1%, 그러니까 0.2% 차이로 한동대학이 2위를 했는데, 중도 탈락한다는 얘기는 자퇴를 한다는 거는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학업이 얼마나,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또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하고 중독 탈락하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이 명문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아요. 한국에는 예를 들어 연세대라든지 이화대라든지 기독교 사립이 처음 시작된 사람, 이 학교들 다 기독교 사립이지만, 이런 연세대나 이대나 이런 100년이 넘은 학교들과 경쟁을 하는데도 이 한동대가 조금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매번 채플이 있는데, 이 채플이요, 신학교에서 하는 채플보다 더 뜨겁대요. 학생들이 엄청 뜨겁대요. 엄청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냥 그 채플실에 가면은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많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충만하고 정말 능력 있고 좀 명문대학으로 이런 학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역할을 사실은 이 초대 총장을 맡아서 19년간 이 학교를 기초를 놓은 전 총장인 이 김영길 교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분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과학자예요. 크리스찬 과학자예요. 크리스찬 과학자인데 이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이 총장님하고 그의 부인인 김영애 사모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건물 본관인데요. 본관 건물에 보면은 한동이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God's University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학이야. 하나님의 대학. 자, 이런 대학을 만든 거예요. 이런 대학을 지금 한 5천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이런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설립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너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막 있었어요. 셀 수 없는 이 고소와 고발 사건들과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셨어요. 뭐 법정에 수십 번을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해명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 김영길 총장님이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예가 있잖아. 이런 일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갇혀서 있는데 스승의 날이야.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인데 이 학생들이 이 총장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대학에서 총장 물러나라 막 이러고 있는 대학이 많은데, 너무 총장님을 존경해서 1800명의 학생들이 카네이션 하나씩 들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 1800명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1800명의 학생이 교도소로 가가지고 관광버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를 가서 거기서 이 교도소 담장 밖에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다가 이 카네이션은 교도소 그 앞에다가 수북히 1800송이죠. 그걸 쌓아놓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는 대단한 예화예요. 막 이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예요. 굉장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어려움 없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총장님 부부도 카이스트에서 이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도 학교 보니까 학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도 넣고 또 집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팔고 관사로 들어간 거예요. 관사로 들어가고 뭐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초기에 그런 생각, 지금이야 이 학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뭐 한국의 가장 명문대학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 고난당하고 어려운 겪을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김영길 전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사모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절한 흑암 중에 우리 인생은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간증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절망적인 사건에 직면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여덟 배라. 애니아라는 이름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름과 그 이름의 뜻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루다 지방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애니아라는 여인이 듣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본명인지 또는 아니면 이게 별명인지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루다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칭찬듣는 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36절부터 42절까지 시작되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와 관계해서 볼 때 연관해서 볼 때 그런 추측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칭찬듣던 성도 애니아라는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중풍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겼어요. 교회를 잘 섬겼어요.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내 혈관이 막히는 병이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이야 발병했을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나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반신마비가 옵니다. 이게 반이 다 안 돼요. 모든 게 반이 이제 다 마비가 돼요. 손발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공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리 끌면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뇌출혈 이런 것들 이제 걸리신 분들이 중풍병이죠. 그래서 이 반이 마비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혀까지도 반이 마비가 돼요. 언어장애까지 와요. 다 알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듣겠는데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본인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 위에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애니아의 중풍병은 반신마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8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 체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계속 누워만 있어보세요. 체력은 점점 떨어져갑니다. 어쩌면 이 애니아라는 여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이니까 당시 의술로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중에 이 애니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마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 8년 만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듣는 자였던 애니아라는 성도의 고난을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질병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병은 8년간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었어요. 이 여인을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막았던 그런 아주 몹쓸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여인의 육체와 그녀의 인생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니아는 8년간 침상에 누워서 매일매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또 소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돼요. 안 되기도 해요. 아무리 해고해도 안 돼도 나중에는 눈물이 날 거예요. 정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학생들만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여기서 기업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고 왔는데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도 해보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자꾸 절망감이라는 게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은요 더 이상의 소망을 갖는 것을 포기해요. 소망을 가지면 자꾸 실망이 크니까 자꾸 그냥 포기해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못 고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건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네 인생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난 그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상처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 네가 포기했던 그 꿈 내가 다시 이루어줄 것이다. 아무리 애쓰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던 그 기도를 내가 오늘 내가 너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데 애니아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 8년 동안 저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동안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패배감과 우울감과 열등감의 그 자리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실패감에 젖어 살던 모습들, 과거의 그 상처 속에 매여 살던 모습들, 열등감에 매여 살던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트라우마 있다고. 뭐에 트라우마 있다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30살 되고 40살 돼도 여전히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어른이면 그걸 왜 무서워해? 어른이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트라우마예요. 마음에 어디 공포가 이렇게 차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로 여러분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반복된 과거로 절망의 자리, 포기했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 정리하세요. 그 실패감과 정리하세요. 그 열등감과 정리하세요. 그 상처와 정리하세요.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리를 낙망케 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는데 왜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셨고 치료하셨는 지금 이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과거 거를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내 삶을 자꾸 엉망으로 만드냐고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작별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아들들이요 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 이제 내 자리를 정리하라.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열등감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새로 시작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룻다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18km 정도만 가면 욥바라는 해안마을이 나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물질을 소유했던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 활동은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몸을 씻어서 다락에 누이게 돼요. 그 마을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근거리에 있는 룻다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두 사람을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욥바로 와 달라고 청합니다. 참 이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이 사람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지금 빨리 좀 와달라고 지금 룻다에 사람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가 있는 방에 올라가 봅니다. 그곳에 갔더니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 중에 가난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울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비다가 손수 지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다비다가 우리 지어준 거라고.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2000년 전에는요 이 옷감 자체가 귀했어요.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이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체온증. 뭐 이불이라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옷감 자체가 귀한 거니까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는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하고 아주 결부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빚 대신 옷을 전당 잡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이거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들이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으니까 늘 어려웠어요. 근데 이 다비다란 여자가 자기가 옷을 옷감을 구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 다 옷을 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착한 여인이었던지 그 가난한 여인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32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하는 애니아라는 성도의 이름은 뜻이 뭐라고요?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 등장하는 이 다비다 역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사는데도 고난과 시련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열심히 섬기잖아요. 열심히 교회 섬기잖아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선행과 구제와 그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중풍병자 애니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세요. 그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미 병으로 죽어버린 다비다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살고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시련과 고난과 실패 앞에서 당황하게 돼요. 아, 나 예수 잘 믿는데, 내가 교회를 잘 섬기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몇 년 전에 2002년 월드컵 영웅인 이영표 선수가 청년들에게 하나의 영상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 책도 몇 권 쓰셨어요. 우리 교회도 새 책을 좀 갖다 놨어요. 보실 분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늘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대요. 왜냐하면 똑같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똑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크게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이 사람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아, 이것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네요. 금수저로 인생을 시작하네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해요. 조건도 좋아, 능력도 좋아.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유럽 선수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체격도 좋고 발도 빠르고 뭐 배경도 좋고 뭐 부모님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조건이 좋은데 잘하면 저 사람 엄청나게 성공하고 더 크게 될 거다. 그런데 그래서 잠깐 빛을 보고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실패로 마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조건이 좋지 않아요. 이영표 선수처럼 축구 선수로서는 키가 작고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건 역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아,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다. 성공도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아, 이게 차이가 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는 성공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 근데 그 같은 의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의 실패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때문에 이런 믿음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게 가능해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 이게 성공이 성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패가 다가 아니니까. 실패가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 자체와 실패 자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많냐, 돈이 적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과 뿌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지금 당장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만하지도 말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나 남겨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는 각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자,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 역시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애니아도 다비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그 시련의 크기만 크게 나에게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 벌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저런 분이 병에 걸렸을까? 왜 저런 몹쓸 병에 저런 분이 걸렸을까? 함께 속상했을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이 한자리에서 죽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친구들도 처음에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려고 3명의 친구가 왔었어요. 그러나 욥의 이 세 친구가 이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았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없이는 이럴 수가 없지 하면서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네.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세월이 8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8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니아를 치료하는 기적을 보고 룻다와 그 옆에 마을까지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아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 걸려서 죽었으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다비다 역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장나버린 인생이고 이제 다 끝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헨리 스미스라는 한 청년은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고 있었던 시각장애인입니다. 시력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에서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눈이 나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의 한 교회에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헨리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뭔가 꽉 가득 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학교를 다 끝까지 그래도 무사히 졸업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눈이 나쁜데도 이렇게 내 학교를 무사히 끝까지 졸업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도 눈이 나쁘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나중에 하게 됐는데, 이 교제하게 된 것도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눈도 안 좋고 좀 돈도 못 벌고 이런 사람인데 또 자매가 눈 멀어서 그 자매가 눈 멀어서 그 형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서로 교제한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이 삶에서 계속 넘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그는 한 번도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대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에 찬양을 한 곡 만들었어요. 뭐 악보를 뭐 제대로 그릴 수도 없고 눈이 나빠가지고 제대로 그릴 수 없지만 기타 코드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그 유명한 Give Thanks라는 곡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까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렴에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이런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못난 사람, 세상에서도 실패했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나를 인정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 감사가 자꾸 나오니까 아, 내가 이 약한지만 주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난하지만 나를 부요케 하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란 부요함이 내게 있구나. 아, 이런 걸 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마지막에 이 헨리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는 나를 더디게 만들었지만 불편하죠.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악보도 쓸 수 없어요. 뭐 제대로 문서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나를 장애는 나를 더디게 만들었어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돈이 부족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장애는 나를 더디게 만들었지만 결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든 이 찬양은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중적인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저도 이 12월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요케 하시는, 그러시려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재기할 수 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12월 달에 되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나를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주께서 너를, 자, 세 가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주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해도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잘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